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제10호 태풍이 북한을 휩쓸어 강원도와 함경 남북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태풍을 이유로 경제계획을 전면 수정할 계획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가 공개됐습니다. 오늘도 최원기,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안소영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10호 태풍이 북한을 휩쓸어 커다란 피해가 발생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 들어보시겠습니다.
2천여 세대의 살림집과 소십동의 공공 건물이 파괴되거나 침수됐으며 45개 소의 6만 메터의 도로가 류실되고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 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됐으며
북한 방송원의 목소리만 들어도 피해가 심각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한번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10호 태풍 하이선이 지난 11일 북한 동부 해안지대를 휩쓸었는데요. 태풍의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8월 그 집중호우가 내린 데 이어 세 개의 태풍이 따라 이제 북한을 휩쓴 상황인데요. 지난 네. 8월 27일이죠. 그 8호 태풍 바비가 그 북한의 그 황해 남북도에 상륙을 했고요. 이어서 9호 태풍이죠. 마이삭이 9월 4일 북한에 강원도 또 함경 남북도를 휩쓸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함경남도 그 단천 근처에 그 검덕지구가 있는데 이곳은 그 마그네사이트 그러니까 광산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네. 9호 태풍으로 인해서 2천 세대 살림집 또 많은 건물, 도로, 다리 수십 곳이 이제 파괴가 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문제는 북한이 그 8호 태풍과 9호 태풍의 피해로 이제 피해도 이제 수습 못한 상황에서 15 태풍 하이선이 이제 들이닥치는 건데요. 강력한 그 강풍과 그 폭우를 동반한 10호 태풍 하이선이 7일 북한의 그 강원도 고성군에 상륙해서 원산, 함흥, 청진 등 동부 해안지대를 휩쓸면서 그 상당한 피해를 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그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서 두 명이 실종되고 그 다섯 명이 그 다친 그런 사고 발생했고 또 피해 면적이 그 3천 헥타르에 달하는데요. 북한은 아직도 그 하이선 피해와 관련해서 정확한 그 피해 사실을 아직은 공개 안 하고 있는데 북한에도 상당한 피해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별로 보면은요, 강원도 원산, 또 함경남북도 청진, 함흥 등 이렇게 주로 동부 해안 지역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북한 동부 지역을 중점적으로 휩쓸었기 때문인데요.
네.
폭우, 강풍으로 도로와 거리 곳곳이 침수됐고 또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는 등 크고 작은 피해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북한 조선중앙방송 중앙TV 자세히 전했는데요. 새벽부터 재난방송 체제에 돌입해서 30분, 1시간 단위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서 좀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그 마이삭 때, 9호 태풍 마이삭 때 침수됐던 강원도 원산시 또다시 곳곳에 물이 잠기는 모습이 보였고요. 네. 특히 그 송도원 도로 입구가 완전히 차단되고 송도원 구역의 소나무들이 뿌리채 넘어갔다 이렇게 북한 TV는 전했습니다. 또 함경남도 신포시에서도 도로와 다리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요. 강원도 금강군의 금강천도 빠른 속도로 물이 불어나면서 주변의 인원들이 대피했고 다리와 주변 도로의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또 함경북도 김책시에서도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 하수망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도로가 물에 잠겼고 해안가 주변 농장들도 침수됐다. 이런 모습들이 북한 그 중앙 TV를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네, 이번 태풍으로 적어도 18,700명이 이 하이선 태풍 피해를 입었다는 유엔 분석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유엔에는 그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그 유엔 활동위성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지난 7일 그 10호 태풍 하이선이 입은 그 북한의 강원도 일대를 분석한 것인데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그 태풍으로 인해서 강원도에서 33 평방킬로미터가 이제 침수, 그러니까 물에 잠겼다는 얘기고요. 강원도에서는 주로 그 고성군이 가장 많이 그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이어서 그 안변군이 그 물에 많이 잠겼다 이런 게 나왔고요. 또 하나는 그 이번 침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람들, 주민들이 얼마나 이제 피해를 봤나 뭐 이런 건데요. 이번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강원도 지역 주민이 18,700명이 그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피해를 받았다 그런 거고요. 지역별로는 역시 침수와 똑같이 고성군, 안병군 그 주변 피해가 많았다. 이렇게 그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 덧붙일 것은 이제 북한이 사실은 자체적으로 이것을 그 직결해서 발표를 하거나 또 유엔의 사람들이 지금 평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직원들을 지역에 보내서 이것을 하면은 정확하게 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유엔이 지금 할 수 없이 그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그 임하는 지역이 침수되고 피해 당한 주민의 규모가 이 정도 될 거다 이런 추산을 내놓은 겁니다.
네, 그 이번 태풍과 홍수에 따른 농경지 침수로 가을 적항도 어려울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홍수 또 이딴 세계 태풍,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들에 큰 상처를 입혔기 때문인데요. 홍수에 이어서 8호 태풍 바비로 최대 쌀 생산지역인 황해 남북도와 평안도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은 함경남도의 함흥평야 일대와 강원도 최대 쌀 생산지인 안변 지역에 피해를 입혔고요. 8월에 호우가 집중된 지역들은 북한의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지역들인데요. 특히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황해남도는 북한에서 가장 많은 쌀과 옥수수를 재배하는 지역이고 또 이 기간에 피해를 본 평안북도는 두 번째로 많은 곡물을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또 9월 들어서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이 강원도와 함경도에 추가적인 비 피해를 입혔는데요. 특히 지금 더 우려되는 것은 9월 말까지 이 비가 계속되면서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특히 올해 작황에 대한 우려가 더 제기되고 있습니다. 옥수수 수확은 8월 말, 또 벼 수확은 9월 말에 시작되는데 이 기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확량이 줄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게는 8만 5천 톤, 많게는 30만 톤 이상 식량 생산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집중호우에 이어 연달아 태풍을 맞은 북한 당국의 대응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도당 위원장 해임 소식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그 5일이죠. 그 9호 태풍 마이삭 피해를 받은 그 함경남도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현지에서 이번에는 그 전용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네. 그 자신의 그 전용 열차 안에서 평양에서 내려보낸 그 당 간부들 또 현지 간부들 이렇게 불러서 정무국 회의를 열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이 자리에서 함경남도의 그 김성일 도당 위원장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으로 치면 도지사에 해당되는 주요 간부죠. 그 지역을 네. 그 책임진 간부인데요. 김성일 도당 위원장을 그 즉석서 해임을 하고 그 후임으로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그 임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전문가들은 이제 두 가지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함경남도에는 요번에 그 함흥시, 단천시 이렇게 있는데, 아까 광산이 많은 곳도 이제 여기고 그래서 태풍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 짐작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직 북한이 그 정확한 인명 피해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정도 태풍에 이 정도 집중호우가 왔으면 아마 인명피해가 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같은 인명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현지의 그 도당 위원장을 그 해임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책임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태풍이 불어서 많은 시설물이 파괴되고 농작물이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가 났으면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본인이 질 수가 없으니까 도당위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본인의 위험 그 책임을 그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그 많은 그 관측풍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도당위원장 해임뿐 아니라 수해 방지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원산시 또 강원도 간부들을 처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의를 김재룡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주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구호 태풍 마이사 방제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이런 이유로 강원도 원산시 간부들을 처벌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회의 결과 원산시 내 당, 행정, 또 안전기관 책임 일꾼들을 당적, 행정적,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선포됐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회의를 바로 김재룡 당 부위원장이 주재를 했는데요.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제 이 회의가 그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 생긴 이번 일에서 교훈을 찾기 위한 회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에서 인명피해를 철저히 막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원산시 또 강원도 일꾼들이 이러한 그 당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부렸다. 이런 질타가 회의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위험한 건물들을 철저히 장악하지 않아서 주민들을 빠짐없이 그 대피시키지 않고 그래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나는 중대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런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책임을 물어서 강원도와 원산시의 그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그런 회의가 열렸는데요. 특히 그 원산은 김정은 위원장이 성장기를 보낸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곳이어서 더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원산에는 2일부터 3일까지 강수량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때 긴급 회의가 열린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일에 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그 태풍 사태를 맞아서 그 상당히 그 발빠르게 이제 움직였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 환경 남도를 방문해서 현지에서 이제 그 즉석 그 회의를 열어서 여러 조치를 취했고요. 그
네.
사흘 뒤입니다. 그러니까 5일 환경남도를 방문했고요. 사흘 뒤인 8일에는 평양으로 돌아와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는 그 환경남도 그 검덕지구의 그 수해복구가 상당히 크고 이것이 또 중요한 지역이니까 여기에 그 수해복구를 위해서 군인들을 투입하겠다 이런 것이 하나 결정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당의 그 투쟁 방향을 그 바꾸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강원도나 이런 쪽에서는 그 평양에서 정예 당원을 한 12,000명 정도 동원해서 현지에 보내서 수해를 복구하고 또 함경남도 검덕지구에는 군인들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복구하겠다 이런 그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검덕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군인들을 보내는 이유는 여기가 아마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들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검덕지구에는 여러 광산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것이 그 아연이나 그 마그네사이트를 생산하는 그런 광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태풍이 이제 연달아 마이삭 9호, 10호 태풍이 들이닥쳐서 아마 광산이 물에 잠기고 여러 가지 그 시설물이 파괴됐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려면 역시 그 광산을 돌보고 이것을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을 투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들을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태풍 피해로 부득이하게 경제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두 번째 수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 계획을 또다시 수정하기로 한 건데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기에다가 지금 태풍까지 겹친 영향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태풍 마이삭 피해 대책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점을 언급하면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던 연말 투쟁과업들을 전면 고려하고 또 투쟁 방향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국가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목표를 수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 위원장이 국가사업 재검토와 목표 변경을 언급한 것은 지난 4월에 정치국 회의 이후 5개월 만인데요. 당시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를 앞세워서 일부 정책적 과업을 조정 변경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한 해에 두 차례나 경제 계획을 손볼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또 경제난을 해소할 마땅한 대책도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김 위원장은 그 8월 20일에 열렸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6차 전원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년 1월에 열릴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태풍 피해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함에 따라서 국가 경제 발전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 이런 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또 수해 복구를 위해서 평양에 있는 당원 12,000명을 함경도에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북한 TV를 보면 벌써 그 북한에서 그 12,000명의 그 정예 당원들이 그 수집을 해서
네.
현지 그러니까 함경도 강원도 쪽으로 이제 벌써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상당히 좀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실효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생각처럼 그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게 많은 게 하나는 그 만일 그 12,000명 인원은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긴 한데 여기에 갈 적에 이제 중장비, 부르도자, 포크레인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중장비가 있고 또 수해를 복구하려면 자재가 필요합니다. 시멘트, 철근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것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이런 12,000명이 가면은 좀 뭐 실효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게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만 가서는 저 많은 그 다리, 도로, 교량 이런 것을 그 그렇게 쉽게 그 복구할 수 있겠나 그런 의문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탈북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실효성이 있든 없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으로선 이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처럼 무슨 건설 회사 전문적으로 건설을 하고 이런 복구하는 이런 그 회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듯이 북한에선 이 정도의 피해가 나면은 이렇게 군인이나 당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돌격대식으로 이걸 하는 수밖에 없다. 실효가 그렇게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또 다음 달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월 10일에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인데 이 전까지 수해 피해를 최대한 복구하라 이런 김 위원장의 또 지시가 있었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쉽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까지 수해 복구를 마치겠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태풍 피해를 입은 함경도를 돕자 이렇게 호소를 하자 그 30여만 명의 당원들이 복구 작업에 자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또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그 황해북도 은파구는 현재 살림집, 즉 그 주택의 골조공사를 90% 완료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 이곳은 김 위원장이 직접 시찰했던 지역으로 인민군 부대를 중심으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8호 태풍 바비, 9호 마이삭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던 강원도 일대의 복구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북한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피해 지역들에서 살림집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10월 10일까지 최대한 복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상당히 미지수인데요. 실제 피해 복구를 완료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일단 피해 복구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요. 최 기자 말씀하신 대로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같은 장비들이 필요하고 또 자재들, 자금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다가 코로나를 막기 위한 그 자체적인 국경 봉쇄 이런 걸로 자재를 들여오거나 장비를 수입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과연 내달 10일에 그 성대한 행사가 열리는 그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복구가 완료될지 이거는 상당히 그 미지수다 이렇게 네. 보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네,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까지 또 이 밖에도 북한은 평양 종합병원 그리고 삼지원지구 건설 갈마 관광지구도 있습니다. 이 완공도 늦춰질 것 같은데 최 기자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평양종합병원, 또 삼지연지구 그 건설, 또 원산에 있는 거죠. 그 갈마관광지구, 이곳이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해서 원래는 이제 10월 10일까지 완공을 해서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이런 그 경제적 업적을 내세워서 성대하게 치르겠다 이런 그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한 2, 3주간에 큰 불 피해, 또 세계 태풍 이런 것이 나서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평양에 있는 그 당원 또 군인 이런 걸 동원해서 강원도, 황해도 또 한경 남북도 이런 곳에 이제 보내서 이것을 그 수해 복구에 나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하려던 그 병원이나 삼지연지구, 갈마관광지구 이런 것을 놓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도 똑같은 지금 인력과 자재, 장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더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던 그 인력과 자재 장비를 수해 복구에 돌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북한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식적으로 볼 적에 기존에 이런 지금 말씀하신 평양종합병원, 삼지연지구 건설, 갈마관광. 갈마관광지구는 요번에 또 원산에 비가 많이 와서 물에 많이 잠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수해 복구 때문에 늦어질 거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또 지난 9월 9일은 북한의 정권 수립 72주년이었습니다. 이때도 별다른 행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72주년을 맞았지만 별다른 행사는 없었고요. 태풍 피해 복구에 주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북한 매체들을 봐도 구구절 관련 경축 행사를 준비하거나 또 행사를 개최했다 이런 그 보도가 나온 정황은 없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런 그 나라의 정상들이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서 양국 친선 관계를 강조했다 이런 정도의 보도가 구구절 관련 보도의 전부였을 정도입니다. 2년 전 70주년 때 화려한 그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고요. 또 각종 새로운 무기들을 선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난해 이어서 올해는 상당히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차분하게 조용하게 보낸 것이 또 어쩌면은 뭐 그렇게 크게 이례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북한은 통상 그 꺾어지는 해라고 하죠. 5년, 10년 단위의 이런 행사가 아닌 때는 소규모 행사를 열어왔기 때문에 올해도 뭐 큰 행사가 열릴 걸로 예상은 안 됐었는데 아, 특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되고 있고 또 수해 피해까지 겹치면서 그나마 더 여력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아, 북한은 대신 아, 지금 제재, 코로나, 자연재해 3중고가 겹친 상황에서 다음 달에 열리는 당창건 75주년 행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북한 수뇌부는 당초 10월 10일까지 그 여러 경제적 성과물을 완성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이제 태풍과 수해 피해로 인한 그 정치적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네.
아, 정치적 타격이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또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그 태풍과 그 큰물 피해를 맞아서 상당히 그 발빠르게 또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아, 태풍이 지나가자 바로 그 아, 한경도를 찾아서 그 자신의 그 전용 열차에서 이제 회의를 열고 또 도당위원장을 책임을 물어서 즉석에서 해임도 하고 또 평양으로 돌아와서는 또 중앙군사위를 열어서 군대를 동원해서 수해를 복구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고요. 또 앞서 그 황해도에서 수해가 발생하자 자신이 직접 그 차를 몰고 가서 현지 주민들을 위로하고 또 무슨 수해 물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그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정치적 타격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보면은 과거 그 아버지보다는 좀 상당히 잘 움직였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과거 그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도 뭐 수해 이런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전혀 수해 현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보면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 타격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 국제기구들의 평가를 보면요. 이번 북한의 장마 강우량이 뭐 40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쯤 되면 북한이 한국, 미국 또 중국 등 이렇게 외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국제사회나 또 한국의 그 인도적 지원, 또 교류 협력, 이런 그 요구에 응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기대도 나옵니다. 유엔 등 또 미국, 이런 그 대북 제재가 여전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기 힘만으로는 태풍 피해 복구나 또 경제난을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그런 기대가 나오는 건데요. 하지만 일단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정치국회의에서 수해 관련 외부 지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북한이 먼저 수해 복구 지원 등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대신 북한은 지금 대북 제재와 외교적 고립 속에서 자력갱생 이런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자력갱생의 정면 돌파전으로 내부 결속, 체제 안정 이런 걸 이루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한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유엔이나 적십자사 이런 데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민간단체 혹은 또 중국, 러시아 등 이런 곳에 우회적으로 북한이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가 공개됐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가 공개된 배경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것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차기 그 출판되는 거 과 관련이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에는 그 유명한 그 원로 언론인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그 밥 우드워드라는 이름의 그 부편집장 아주 원로 언론인인데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 1970년대죠. 그 닉슨 대통령 사임을 불러온 워터게이트 사건의 그 특종 보도로 유명한 그 미국의 언론인입니다. 그동안 주로 그 미국 대통령을 심층 인터뷰해서 여러 그 책을 펴내와서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번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18차례 그 인터뷰해서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영어로 하면 레이지, 한국말로 하면 이제 분노, 경로 이렇게 이제 번역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드워드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년간 주고받은 친서 그 27통을 입수해서 책에 이제 실었고요. 일부 내용이 책의 발간을 앞두고 이번에 그 공개된 언론에 이제 공개된 겁니다.
가장 궁금한 점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하는 건데요.
네, 먼저 그 일부 내용들이 공개가 돼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각하 이런 표현이 들어갔고 또 마법 같은 힘, 영광, 존경 이런 단어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대했는지 잘 보여준다 이런 그 평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관계가 냉랭해진 지난해 6월에 트럼프 생일에다가 또 싱가포르 회담 1년을 맞아서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보면 하노이에서 함께 보낸 모든 순간이 영광스러웠다. 두 사람의 특별한 우정이 미북 관계 진전에 마법 같은 힘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보다 6개월 전인 2018년 크리스마스 때 보낸 친서도 공개가 됐는데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의 그 북미 정상회담의 영광을 다시 체험하길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관계를 맺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쓴 걸 보면 두 사람이 친서를 통해서 상당히 그 우호적인 그 얘기들을 주고받았고 이런 점들이 작용해서 그 탑다운 방식의 미북 외교가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친서에 담겨 있습니다.
네, 이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는 아무래도 미북 정상 간 관계가 나빠졌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과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그 2019년 2월에 이제 가졌는데요.
예.
아시겠지만 뭐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아무런 그 무슨 합의를 못하고 그래서 실패했고 그래서 그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미국과 북한 관계가 상당히 나빠졌죠.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그 상당히 그 가시돋친 그런 그 설전도 벌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미북 간의 그 정상 관계도 좀 나빠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그 나온 그 친서를 보면은 겉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속으로 미국과 북한 그 정상 간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가능한데요. 말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2019년 6월이죠.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이제 넉 달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그 친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다시 한번 역사적인 환상적인 순간을 만들자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하자 이런 그 얘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가 상당히 그 아팠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크에서는 계속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하자고 일종의 간청하는 듯한 그런 것을 그 미사여구를 통해서 그 요청했다 이런 그 짐작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그 하노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그 앞에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사실 미국과 북한이 그 정상회담 장소를 놓고 여러 가지 그 일종의 그 씨름 갈등이 있었는데요. 미국은 이제 중립적인 장소, 그러니까 뭐 베트남이든 싱가포르든 그런 중립적인 장소에서 하자고 했고요. 그 앞에 보낸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그 하노이 베트남 대신 평양으로 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와서 평양에서 정상의 담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굉장히 그 강하게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결국 평양 2차 정상회담은 안 이루어졌는데요. 그것은 당시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튼을 포함한 그 참모진들이 이렇게 그 아무런 해가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양에 가는 것은 그 위험하다 이렇게 말려서 평양 2차 정상회담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경로에 이 친서 외에 또 북한 내용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북핵 내용이 좀 들어 있고요. 또 예. 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 안보팀에서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표출됐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당시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서 옷을 입은 채 잠을 잤다 이런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전언도 소개가 됐습니다. 또 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평가도 상당히 그 상세하게 소개가 됐는데요. CIA 중앙정보국에서는 북한이 그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접근법을 고수하겠다. CIA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특히 김 위원장과 북한 핵무기를 부동산에 비유하면서 누군가 집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을 그냥 팔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또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을 처음 만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명석함에 대해서 놀랐다. 이렇게 말한 내용도 소개가 됐고요. 또 김 위원장이 그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등 모든 것을 다 말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는 내용도 책에 담겨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포커스는 제10호 태풍이 북한을 휩쓸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이 경제계획을 전면 수정할 계획이라는 내용,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가 공개됐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